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27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말하면 철로 역정 제19장 순례자들이 무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다 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1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의 환대를 받고 목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에 내려오게 되죠. 그 내려와서 다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무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몇 마디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서로 떨어져서 걷죠. 같은 길을 걷지만 서로 떨어져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둘이만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제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첨쟁이를 만나서 따라갔다가 그물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다시 풀려나서 마법의 땅을 지나가면서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고 무신론자와 헤어진 다음에 마법의 땅에서 졸리니까 서로 깨워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소망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순례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마법의 땅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소망이 자기의 구원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두 사람이 무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쪽에 무지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19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가서 말하죠. 아, 왜 이렇게 멀리 뒤쪽에 처져서 오시냐고, 우리 함께 한번 가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지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무지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혼자 걷는 것을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지의 대답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말을 걸죠.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자고,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는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지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의 관계야 물론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동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밀려오고 그러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좀 따지죠. 도대체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나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또 따지죠. 아예 그런 동의는 마귀와 저주받은 영혼들도 하는 동의입니다. 그냥 무지가 이제 지기 싫어서 밀리니까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따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또 지기 싫으니까 하나를 덧붙이죠. 아니, 나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한 번 더 따지죠. 아니,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뭘 보고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무지의 대답이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지의 이 대답도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무지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중요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크리스찬이 약간 좀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지혜자도 이르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마음을 그렇게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무지가 이제 막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하죠. 내 마음을 믿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내 마음이 선한 믿음 마음이니까 믿을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또 따지죠. 아니, 당신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천국의 소망 중에 마음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내 마음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주 또 까다롭게 대답합니다. 그거 당신이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당신 그런 케이스 같다고. 그래 무지가 또 기분 나빠서 얘기하죠. 아니 나를 뭘로 생각하고 그러냐고. 내 마음과 내 생활은 일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 즉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천국은 나의 천국이다라고 소망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그래 크리스찬이 또 따지죠. 아니 대체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한다고 말해줍디까? 이번에도 무지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 내 마음이 내게 그렇게 말해주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만큼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없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과 내 생활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거짓된다는 사람의 마음, 자기 마음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지가 이제 또 따지죠.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인 거 아니냐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선한 생활인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런 거라고, 나는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선하고 내 삶은 선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은 일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아니 다들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이제부터는 물어보죠. 지금까지는 크리스찬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무지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 그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에 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지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죠. 무지가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인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인 거라고.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인 거라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이제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당신의 마음이 선하지 않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무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내 마음이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주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환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인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일 뿐이며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무지가 아 내가 그거 모르는 것 같냐고 나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확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지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죠. 아이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죄와 부패함과 악함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도 깨닫지도 못할 건데 아니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당신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거가 되겠냐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이제 묻죠. 무지가 아니 나 정말 믿고 있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묻는 거 아니냐고 그래 무지가 대답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종교적인 행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도록 만들어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의 그런 믿음은 환상적인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고 기만적인 믿음이라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를 하죠. 아니 지금 당신 뭐라고 도대체 말하는 거냐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다 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든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고. 아니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의롭게 살지 않아도 돼,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무지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 물을 것도 없이 속삭인 게 아니니까 이제 무지가 들었나 봐요. 무지가 이제 신경질을 부리면서 대답하는 거죠. 아니 뭐라고요? 당신은 계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반듯하게 믿고 있는 거라고. 내 믿음이 당신 믿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올바르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무지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든지 그건 상상적인 믿음이고 그건 속이는 믿음이고 그건 가짜니까 거기에서 깨어나서 당신의 죄악을 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로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당신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 무지가 이야기하죠. 에이 당신들이나 빨리 가라고. 나는 도저히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 없겠다고. 당신들이 앞에 가고 나는 뒤에서 멀리 감치 따라갈 거니까 앞으로 서로 말도 섞지 마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빠이빠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와 헤어져서 다시 단둘이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되고 그 앞으로 쭉 나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무지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죠. 크리스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지 떨쳐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짓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첨을 계속 해대서 그 죄책감을 물리치려고 하지 그 죄책감을 선하게 활용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물어보죠. 아니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로 그들은 죄의식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안 나가고 그 죄책감과 오히려 전쟁을 한다고. 둘째로 그들은 죄를 깨닫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그 상태가 자기들에게 있으면 자기들의 믿음을 해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죄책감과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그 괴로움들을 빨리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사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있지도 않은 그 믿음이 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결국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막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있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자기 마음을 잘 추스르고 평안한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마지막 넷째로 그들은 이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자기들의 양심이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은혜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반응을 하면서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회개와 믿음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두 사람은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 무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과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이것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존 번연이 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무지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앞에서 그 17장에서 무지가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지가 보였던 그 방식이 태도가 뭐냐면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하고 반성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무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천성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천성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보여주면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지가 엉뚱한 대답을 내놨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본 적도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니까 크리스찬이 고쳐주려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당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것을 권고했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지가 막 반발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뭘 안다고 그렇게 잔소리냐고,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따를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대로 한번 그럼 가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강하게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죠. 이게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관점 이제 이거에 똘똘 뭉쳐 있어서 누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기를 들고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제 19장에서 무지가 다시 등장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은 처음에 혼자 가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그 대답에서 첫 번째 특징이 보여지거든요. 이 무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례자들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의견이 다르니까 금방 우리 찢어지자고 당신들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된다고 하고서 이렇게 그냥 고립되어 버리죠. 외톨이가 되어 버리죠. 그런데 19장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혼자 가냐고, 왜 뒤로 쳐져서 혼자 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 걷는 것을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외톨이처럼 고립되어 있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교회는 다니겠죠. 교회는 다니겠지만 그 신령한 교제를 교우들하고 안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진짜로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과 관련해서 애로사항들 또 기쁨들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자기가 갈등하는 것들 자기가 이겼던 시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령한 교제를 안 나누고 그냥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무지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지간해서 내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자기가 무식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식하다고 말하면 그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막 반감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갈 수 없거든요. 그 어려운 길일수록 우리가 같이 갈 사람을 찾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기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가운데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절대로 신자들과 참신자들과 참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합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좀 다르면 그냥 딱 담싸버리고 더 이상 교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늘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19장에서 무지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뭐든지 자기 마음이 기준이 돼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생각이 선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한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내 마음과 일치한다. 그럼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때도 역시 내 마음이 내게 말해준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뭐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태도,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비틀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특징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19장에서 세 번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이 안 들어와 있고 엉뚱한 생각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하며 오직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본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못 본 것이 수십 년 쌓이고 쌓이고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나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생각을,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될 죄인이야, 이런 이제 견고한 생각을 마음속에 삶속에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인생과 죽음과 영원함과 그리스도와 정말 사람이 반드시 올바르게 생각해야 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아주 무서운 고집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절대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일단 진리를 가르쳐주면 반발부터 하죠. 어떻게든지 반발합니다. 그리고 대꾸하고 그리고 막 끝까지 저항하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밀리고 밀려서 코너에 몰리게 되면 또다시 어떤 작전을 쓰냐면, 뭔데 이렇게 참견이냐고, 우리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왜 당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나에게 강조하냐고, 우리 딴 길 가자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작전을 써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를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갈등이 되고 잘 못 받아들이겠으면 씨름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무지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빠삭하게 알고 하지만 영적으로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그냥 헤드 날리지, 머리에 어떤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성경 지식이 머리에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와 그 내용들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워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아니야. 왜?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노.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해볼 수 있는 그 기준은 존 번연이 19장에서 얘기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하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고 뭐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 얘기 뭐 아니면 이쪽 지역 교회들 얘기 뭐 다른 사람들 얘기 이런 얘기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하지만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안 해도 괜찮고 그런 세월을 1년, 2년 살아도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주일날 가서 교우들하고 밥 먹고 오면 그냥 땡인 만족스러운 그런 사임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할 말이 태산같이 쌓이고 막 술술술 몇 시간이고 얘기하지만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하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얘기 못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안 만나는 거고 피해 다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이 판단 기준이 돼서 항상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좋으면 오케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도 뭐 내 마음이 괜찮은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늘 저항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훌륭한 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절대로 고침받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을 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지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 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 수가 없어.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교회방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 소위 건강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천성에 이르는 길 위에 서 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한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천국에 가는 길을 걷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영원한 비참함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왜 교회 안에 있느냐, 그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존 번연이 이제 여기에서 철로역정에서 은근슬쩍 얘기해 주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19장에서는 그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크리스찬하고 순례자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마음에 이전에 없던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책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자기들의 마음과 삶에 자기들의 안정과 행복에 해로운 걸로 오해를 하고 그것을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리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식을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각성하는 일이 안 돼서 결국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성경은 배우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은 많아질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자기의 전인격적인 존재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은 생기는 거다. 머리는 많이 아는데, 교회 다니면서 본 건 많은데, 그래서 뭔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르쳐보면 안 받아들이려고 막 계속 튕겨내고 반항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고요. 17장에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잖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얻는 그 정상적인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머리로 배우면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태 가운데로 이렇게 차츰차츰 굳어지면서 실제로 복음은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복음 다 알아. 내 죄 예수님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나 용서해 주셨지. 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복음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딱 문을 닫아버리는, 더 이상 자기는 배울 것도 없고 뭐 새롭게 알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정말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새로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내가 배워서 자꾸 자라나겠다 그런 갈망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존버년이 우리에게 슬그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존버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말고도 사람의 기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취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 다닐 때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배울 수 없다. 나는 배워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려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머리가 나쁘냐 그러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배우는 걸 귀찮아해요.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감들이 있어.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강압적이어서 공부하는 것이 막 이렇게 히스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질적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편견이 있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굳어지는 것이지만요. 기질적인, 부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그 기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를 조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희한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한국교회처럼 설교를 많이 듣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설교를 전 세계에 비교해 보면 한국교회처럼 목사가 설교 많이 하는 교회들도 없고 교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상한 이단,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이상한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다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이상한 이단, 예배 시간에는 막 두드려 패고 막 서로 패게하고 때리게 하고 뭐 그런 곳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지를 조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많고 책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뭣도 많은데 진짜로 그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풍요롭게 채우고 무지했던 우리를 각성시켜서 참된 지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해석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우리도 다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대충 알고 뭐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설교도 굉장히 짧게 하고 예와 막 잔뜩 섞어가지고 막 울렸다 또 웃겼다 막 그러면서 30분 막 훌쩍 지나가게 만들고 생각하는 기술도 안 집어넣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고민하도록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물탄 가르침, 가벼운 설교, 짧은 설교,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설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번져 있으면 누가 똑똑해질 수 있겠어요? 누가 영적으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인들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뱀처럼 징그럽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 누굴 탓하겠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글자로 된 성경을 읽어도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글자로 된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읽지도 않지만 읽을 때도 뭐 아무런 생각이 없고 누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듣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정도면 아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정말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가 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나에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천국을 가는 사람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착점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만약 내가 기질적으로 배우는 걸 싫어한다. 내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히스테리가 있다. 그러면 그 기질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물론 이게 거듭나면 사실은 고쳐져요. 왜냐하면 거듭나면 내가 학교 공부는 싫어하고 뭐 세상 공부는 싫어하고 정치 공부 싫어하고 뭐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 다 싫어해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 내 영혼에 필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머리가 생기고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새로운 기억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질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기질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질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질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이 풍성하여서 이 순례길을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설교가 짧고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물타 있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갖는데 불리한 시대다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가르쳐서 그것 가운데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어딘가는 있을 거니까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다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지 가운데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음식 먹으러는 한 시간도 두 시간도 차 타고 가고 막 그거 자랑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진리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거고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그렇다면 눈에 불을 켜고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밝히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무지한 사람이 안 되도록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상상의 믿음이고 위선적인 믿음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좀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지식 대신에 우리가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속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안 될 일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까지 와서 그 진리를 수십 년 들으면서도 자기의 그 영적인 무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믿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고 자기가 들어갈 곳이 보이는데 자기가 헐벗은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막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녀놓고도 내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그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어디서 들은 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그때가 너무나 안쓰럽구나라고 하면서 이를 막 바득바득 갈면서 지옥에서 남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앞에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왜 생겨나느냐?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 갈망이 없는 거고 그래서 누가 뭘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고 자꾸 도망다니는 거고 자꾸 밀어내는 거고 그냥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 속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그 조그마한 거 몇 가지 정리해놓고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인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존 번연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17장에 한번 살짝 등장시켰다가 19장에 다시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한 설교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가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정말로 알고 풍성하게 알고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견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배반이라는 사람이 대해서 북토크로 한 번 더 19장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장을 다루고 철로역정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무지에서 풍성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